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맑은 가을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이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았는지 마치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달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오늘 달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지는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유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참 길군요. 손톱 관리를 참 잘하셨네요. 끼고 있는 반지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도 사고시군요. 가리키는 사람이 답답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제 손가락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누군가가 보여주려는 의도는 놓친 채 그 의도를 전달하는 도구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손가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만 바라본 사람은 결국 실제적인 의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6장 초반부부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었고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집에 가지 않았고요. 노숙을 하며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자 합니다. 어느새인가 예수님이 눈에 띄지 않자 예수님을 찾고자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까지 갑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닐까요? 바로 떡을 먹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다닌다면 먹을 것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들은 먹을 것을 쫓아서 따라온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뜻은 힘쓰다,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도 그 다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 정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뭐든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칭찬하고 오병이어 사건의 감동을 받은 이들에게 그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는 먹을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 정도이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과 실체는 보이는 먹을 것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영생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보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을 먹는 이가 영원히 주리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린 자가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주리지 않게 해주겠다.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먹어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쉽지 않은데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까요?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단 말인가? 어떻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만을 본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모든 의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이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억지로 붙듭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죠. 그들을 피합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들을 피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왔는데, 예수님께로 왔는데 왜 예수님은 저들을 피하셨던 것일까요? 그 답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몸은 왔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굶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 먹을 것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주기 때문이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되 너무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도 다릅니다. 내 소원만 아뢰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것을 이루기를 집중하고 그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시죠. 그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자신이 만약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말씀 중심으로 내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바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참떡을 먹는 자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능동태 현재형으로 예수 안에서의 계속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깐 살았다가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잠깐 차를 마시고 또 다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늘 붙어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붙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점차 시들게 되죠. 점차 시들어져서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제시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나 수도원에서 평수사로 생활하면서 로렌스 형제라고 불린 이가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데요. 독특한 것은 설거지를 할 때도 허드렛 일을 할 때도 또 신발을 수선할 때도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습관에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께 말씀드리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선행을 하려는 뜻이 생길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즉시 그에게 충분한 힘을 부어주셨다. 죄를 지을 때면 저는 주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로렌스 형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로렌스 형제는 선한 일이건 죄의 유혹을 받는 일이건 또 어떤 일이건 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기에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며 나아갔을 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팁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침이 됐건 점심이 됐건 저녁이 됐건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뭐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그 시간을 꼭 만드십시오. 그렇게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돼, 하루에 한 번만 충분히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충분히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에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깊이 있는 대화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에 충분한 기도와 일상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서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참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는 다른 떡을 찾고 다른 마실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속에 있던 갈증이 사라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전 남편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을 만나도, 두 번째 남편을 만나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도 그 속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인의 갈증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삶의 만족을 모른 채 지쳐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에서 솟아나다라는 헬라어는 현재 분사로 계속적으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우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물을 마시고 나서야 그 속에서 끊임없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어떠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또 그분을 믿고 그분과 매일 대화하면서 그분 안에서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인데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큐티도 하면서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생명의 떡을 먹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형편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선교 도중에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면서 좌절과 낙심으로 선교지 중국에서 쓰러졌습니다. 몸도 지치고 지쳤지만 또 더 어려웠던 것은 자신의 그 선교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애를 쓸수록 더욱 온전하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서 실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고 여유가 없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뭔가 하려면 할수록 더욱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 맥카티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강화할까요? 믿음을 찾아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 됩니다. 이 문장이 그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시 쓴 선교 편지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님이 주는 안식 가운데 그분이 나를 어떠한 형편에 놓으시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어떠한 형편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형편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하고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인가가 잘 되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기쁨이 있을 때만 주님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될 때에만 주님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도 다윗도 허드슨 테일러도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던 그 비결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떡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떡이신 예수님을 얻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참떡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누리는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